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아마도 당고알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어본 사람에게 이 말은 때로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으라고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약함도 아니죠. 어쩌면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진준 목사님과 함께 용서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고통과 진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오늘도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명령을 하신 걸까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 것이 첫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불교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맞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그 시기에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이지 내가 그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에게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조차도 너는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아야지 감정적으로 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으면서 그를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사랑하라는 이 말도 어떤 감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적인 용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기로 하는 것, 내가 받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한 행동으로는 그에게 빵을 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즉, 용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용서까지는 못해도 침묵하거나 혼자 가슴앓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그에 대한 이 아쉬움이나 아니면 섭섭함이나 상처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 그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건 충분히 용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했을까요? 생각할 때마다 아마 못 견디게 그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장인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지,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꾸 말하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진정한 용서라면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솔직한 용서 같이 보입니다.
네, 그게 용서 아닐까 싶은 거죠.
예.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죠. 가해자가 심판 또는 징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다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가해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그때 좀 용서가 될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의 경험상, 믿음의 연륜상 보면 하나님이 즉각즉각 벌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는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억울한 사정이 있던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17장에 나오고 있는 대환란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무조건 열심히 계속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계속 순교를 요구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질된 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런 상황에 너는 낙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 기도가 불의라고 생각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드심으로 그가 돌이키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끊임없이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사랑한다면 뭘 한다는 말이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실습을 하다 보면 그 앞에 불의한 사람들은 더 불의해지고 오히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그 가르침이 사회적인 정의와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네.
고민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사랑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매개인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사랑하는 방식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자, 용서하자라고 말하는데, 가령 누가 잘못했다면 아예 그냥 잊어버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했다면 잊어버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채찍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생각하면 사회 정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때 용서한다, 사랑한다, 덮어준다는 말이 결국은 무관심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아픔을 포기한 시대, 그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사회 정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들어놓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잊어버려, 쟤들은 그냥 포기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회복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 그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낼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면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무관심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다. 더 화가 나야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지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 이런 전통적인 언어와 습관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되거든요. 마치 용서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용서를 오해해 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원인이나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정함, 무관심함이 오히려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성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제가 미국 노회에서 이제 고시부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잘 준비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잘 모르는지 설교하는데 전혀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시부에서 이제 일곱 명이 의논을 하고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그냥, 아이, 그냥 해주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제일 연로하셨던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결국은 그 목사님이 엄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이 목사는 그날 안수 못 받았고, 노회에서 준 레코멘데이션 편지는 당신은 목사 안 하는 게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있다가 이 젊은이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제일 반대했던 연로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더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고 1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람 옆에서 지켜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내가 그때 만일 복음의 은혜를 모른 채 목사가 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지. 아니, 그냥 덮어줘, 용서해줘, 그냥 해줘.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용서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되거든요. 감정이 정리된 후에야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용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저의 한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요. 막내 아들을 입양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이 아이와 저 아이에 대한 내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더라도 그두 아이에 대해서 나는 페어하게, 얘는 떡을 주면서 쟤는 안 준다든지, 얘는 학원에 보내고 쟤는 안 보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금방 짚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공정에 있다. 참 굉장히 와닿는 그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침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전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다 똑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교인은 꼴뵈기 싫고, 어떤 교인은 얄밉고, 어떤 교인은 너무 사랑스럽고.
뭐 자기 자식 가운데 둘 셋만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얘가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너무 영적 자이언트들에게 하는 것 같은 설교들을 한다.
맞아요.
예,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못하는 것들을 그걸 자꾸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불필요한 죄책감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이거는 영웅담이 아닌데, 성경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 돌팔매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다. 은혜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하죠.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우리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들었고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천당에도 못 간다고 생각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뭐 헬라 원어를 봐도 여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빚으로 되어 있죠. 빚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조건부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전제되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때 주님이 이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삶을 복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한 기도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불의 빚을 갚았다면, 그리고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의 10불을 탕감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갚으면 내 죄도 갚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용서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께서 이것을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전제는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용서해 줘. 그리고 주님, 제가 용서받은 대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우리를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그 은혜를 주신다, 뭐더큰 은혜를 주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용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가지신 용서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물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용서는 그럼 곧 화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하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는 못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억이 남아 있어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회개하면 모든 걸다 지워주셔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또 들어봤고요.
저는 그분에서는 코리 텐 붐이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코리 텐 붐이 이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언니하고 자기를 성추행했던
맞아요.
그 독일 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그 강의를 하는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 중에 그 독일 간수가 앉아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막 자기는 가슴이 뛰고 막못 견디겠는데 이 간수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내미는 손을 그는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그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가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크리스천 보면 그게 용서다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 가운데서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묻기는 그래서 코리 텐 붐이 독일 간수하고 친구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다녔을까?
맞아요.
그걸 한걸 용서라고 말하진 않은 거죠. 거기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정도?
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감정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그럼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
저는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할수 있었어도 그건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만지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특수 상황을 일반화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때까지 이르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생각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용서했다고 말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진짜 용서가 되느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해 보면 또막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또 다른 일에 막 화를 쏟아버리고.
그 사람 잘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또막 억울해지고
그렇죠.
이건 아닌데요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셔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게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이 손 빠져야 될 사람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우리 눈앞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잘돼 보입니까?
그 갈등 고민 그리고 그 아픔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선지자들의 아픔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수르가 잘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합니까? 예레미야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하여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걸 막 괴롭게 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박국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주셨던 대답은 아직 안 끝났다 그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답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고통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긴 여정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상처를 입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용서라는 이말 대신에 목사님이 좀 들려주시는 따뜻한 말씀 하나 건네주시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아멘.
말씀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단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